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이 불법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차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주리주 법원 명령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를 운영한 북한 해커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며 약 1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이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외국 기업에 취업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북한 해커가 미국 기업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미국 기업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당국은 19일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주의를 강화하는 합동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이 원장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뒤 옛 조선은, 옛 소련은 처음으로 신생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발전에 다양한 도움을 줬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양국 간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만족할 만한 결실이 이룩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김이 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달 26일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26일께 부산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일본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반응과 국제정세에 따라 3국이 최종적으로 회의 개최를 조율할 것이며 회의에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외교회담이 열리면 4년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18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프로그램을 도운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상통제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을 도운 이란과 홍콩, 중국,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개인 11명과 기관 8곳, 선박 한 척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지명된 개인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국방부, 이란 방위군 병참부와 그 하청업체 등이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재무부는 또 가자지구와 수단, 튀르키예, 알제리, 카타르 등지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핵심 조직원과 조력자 등 개인 9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사망한 이후 중동 지역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인근에서는 18일에도 대규모 민간인 피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청소년 2명을 사살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 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간 최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이 마련한 연회 연설에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며 북한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이 계속 주장해 핵보유 지위를 인정해주고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무력 증강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그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정상들의 영도 아래 불패 전후 관계, 백년대기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의 회담 뒤 자국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 없는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한반도 긴장 원인을 미한일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미한일이 추구하는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반대해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반미연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다며 노골적인 반미전선 합류가 부담스러운 중국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선봉에 설 수는 없지만은 반미전선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이고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러 간 고위급 인사교류 전망에 대해 한 달 전 최고위급 접촉, 즉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 즉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며 이런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대내 매체를 통해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찾아 푸틴 대통령 방북 등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김정은의 외교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푸틴의 방북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그런 내부의 위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이 대담하게 진행되는 정황들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또한 푸틴 방북으로 화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북러 밀착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발견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력 공급처 정도밖에는. 이렇게 보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은 가능해도 종전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의 고립은 계속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중국 베이징에서 16일 중러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18일 중러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직후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방북은 2018년 5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과의 회담 결과를 북한과 공유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에 맞선 세 나라 연대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 계속 논의가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또 다양한 정치, 군사, 외교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보호한다. 결국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북러 양측은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양국 간 무기거래 문제부터 북한의 노동자 파견 문제,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위성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최근 밀착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은 18일 러시아는 세계 안정과 안보의 위협이라며 러시아를 돕는 모든 나라는 그 위협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 is an aggressor that is trying to take over Ukraine and from Ukraine other countries.
카딘 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침략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도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ll, it's not surprising. I mean, they're both led by criminals. So,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다며 그들 러시아가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무기 공급원을 찾았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러시아는 전쟁 노력을 계속 지원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류 무기를 사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의 피트리케 공화당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 같은 두 사악한 정권이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러시아가 군수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surprised that two evil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Russia are coordinating and working together.
다만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도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탁스 통신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에 도착했다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의 평양 방문 중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움직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옆 부두에서도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됐는데 북러 무기 거래가 지속되는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물체가 보입니다. 이 물체가 자리한 곳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파란색으로 식별된 이 물체는 부두의 바닥쪽 끝부분에 붙어있는데 그 길이가 약 90m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3일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과 8일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대형 물체가 발견된 지점이 당시 백악관이 지목한 곳과 동일한 곳이란 점에서 이번에 식별된 직사각형 형태의 물체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로 추정됩니다. 앞선 16일자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자리한 시점이 16일에서 17일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러시아 선박이 이곳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해 러시아 항구로 옮긴 전례로 본다면 조만간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이 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7일자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앞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인 18일엔 이 일대에 낀 구름으로 인해 부두의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백악관이 처음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전용 부두에서 지난 8월 26일 이후 최소 4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라진항에는 총 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부두는 중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와 가장 남쪽의 부두는 각각 북한과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6일과 17일자 위성사진에선 중국 전용 부두에 놓인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물체, 즉 컨테이너가 식별됩니다. 이 물체는 길이가 약 115m로 북한 전용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의 길이보다 약 25m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되지 않고 이후 약 이틀간 이 일대에 낀 구름으로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컨테이너가 자리한 시점은 13일과 16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중국 전용 부두에서 처음 컨테이너 더미가 포착된 건 지난달 3일부터입니다. 이후 컨테이너 더미의 양은 지속적으로 변했고 같은 기간 부두에선 총 4척의 대형 선박의 입출항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선박의 출입이 끊긴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 전용 부두와 별개로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무기 선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지난 10일 회의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킹에 인공지능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8일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ertainly believe that North Korean hacking of cryptocurrency around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Singapore, Vietnam, and Hong Kong.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사이버 해킹과 인공지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설명하는 전화 회견에서 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목격된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대한 미한일 3국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a result, addressing North Korean hacking has been a priority of the United States. We formed a trilateral with Japan and South Korea.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첫 3국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열고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 자산을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고위 협의체 신설을 통한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 합동 보안 권고문 발표, 그리고 가상 자산 세탁 기술로 악용되는 믹서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는 미국과 아태 지역 파트너들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노력도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믹서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2022년 8월에, 블렌더를 5월에 제재한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아울러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민간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formation US government has been sharing with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garding the need to implement know your customer rules because while the blockchain is public.
뉴버거 부보좌관은 전 세계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객 확인 규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모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들과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 규칙을 이행해 북한이 전 세계에서 해킹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가상화폐 인프라가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에 인공지능 AI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We have observed some North Korean and other nation state and criminal actors try to use AI models to help accelerate writing.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 범죄 행위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공격할 인터넷 시스템을 찾는 데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어 해커를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을 통해 민간 분야 등 아태 지역 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이스라엘 방어를 보장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8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was in close touch with the leadership from the first moments of this attack.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하마스의 이번 공격 첫 순간부터 이스라엘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후반 미국 의회에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전례 없는 지원 법안들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계속 지키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군 항공모함 포드함 타격단을 동지 중해 해역에 배치하는 등 미군 자산을 영내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국가나 다른 적대 행위자들에게 그 같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타이완 등에 대한 안보 지원 관련 예산으로 1천억 달러 규모를 의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지난 17일 가자지구의 병원 폭발로 최소 50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한 테러 단체가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분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시티 내 알 아흘리 병원이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사망했으며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하마스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무고한 시민들을 인간방패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잃은 것에 애도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과 무고한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Today I asked the Israeli cabinet I met with for some time this morning.
이스라엘 내각에 하마스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제공된다는 전제 아래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Today I'm also announcing $100 million in new U.S. fund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이어 이 자금은 가자지구의 긴급 수요를 포함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며 나에게 있어 그것은 두 국가 해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이 가자지구와 수단,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지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테러단체의 핵심 조직원과 요원, 금융 조력자 등 10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 대상자는 하마스의 비밀 투자 및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원을 비롯해 이란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 기반 금융 조력자, 하마스 핵심 지휘관, 가자지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지정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및 영내 전역에서 하마스의 수입원을 뿌리 뽑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며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가해왔으며 이란과 연계된 중동지역 내 테러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천여 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란과 카타르 등 영내 중동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통해 조직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유엔 무대에서 한국 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한국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7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소개한 유엔 안내책자, 즉 유엔 핸드북을 문제 삼았습니다.
My delegation cannot but point out the fact that the UN handbook updated and published annually distorts information.
김 서기관은 북한 대표단은 매년 갱신돼 발간되는 유엔 핸드북이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마치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미국이 불법으로 설립한 한국의 유엔사는 유엔의 관할권이 없는 미국 주도의 연합사령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고 유엔 전직 고위 관리 등이 유엔사 존속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매년 발행하는 핸드북의 안보리 소개 항목에 약 2페이지에 걸쳐 유엔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핸드북은 유엔사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국제 조직으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8개 회원국 명단, 연락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 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9일 제1면회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김인철 서기관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고 이듬해인 2019년엔 유령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김 서기관의 주장처럼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내용으로 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 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실제로 이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김 서기관의 발언에 반박권을 활용해 유엔사 창설을 공식화한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officially recognized the UN Command in Korea to carry out its functions.
유엔 안보리결의 84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엔 핸드북의 정보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의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하며 유엔 핸드북이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위이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도 이 같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는데 이번엔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도록 선동했고 같은 날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결의를 강제로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유엔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냉전 종식 후 기밀 해제된 옛 소련 정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교육부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프라스 비쉐니 출판사는 2005년 간행한 외국 국가들의 최신 역사책에서 한국전쟁이 세밀한 준비 후에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수백 쪽의 외교 문서와 후르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자서전 등은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에게 무려 48번이나 남침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포함해 남침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최근 발생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대한 인권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18일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경이 부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제3국에 있는 다수의 탈북민들이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d in her report.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사무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난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살몬 보고관은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했다는 점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거듭 표명했는데 불행하고 슬프게도 그 위험이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2천여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중국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약 70%가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고 상기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는 모두 북한의 끔찍한 생활 환경과 인권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l should understand that the horrendous living conditions and the
이어 자유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목숨을 비롯해 모든 것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목격하는 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송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에서 사형을 포함한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중대한 인권 사건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한을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 수감시설에 억류 중인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18일 BOA에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의회 대정부 질문의 토론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원 모임이 이날 BOE에 제공한 서면 자료들에 따르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원들 중엔 보수당 대표와 국무상을 지낸 거물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 의원은 17일 클레벌리 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중국 정부가 600명의 북한 반체제 인사들, 즉 탈북민들을 즉각적인 투옥과 고문 또는 처형 위험에 처하는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 외무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어떤 항의를 했는지, 이런 송환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어떤 분석을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버클랜드 하원 의원도 이번 주 클레벌리 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역시 클레벌리 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영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입수한 정보와 구체적인 압박 노력에 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지난주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뒤 하원 의원 160명에게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소환을 보낸 뒤 나왔습니다. 이 의원 모임의 티모시 조 사무국장은 18일 BOA에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 의원, 노동당의 앤드류 그윈 하원 의원과 캐서린 웨스트 하원 의원, 보수당의 제프리 클립턴 브라운 하원 의원도 이메일 답장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조 국장은 특히 2주 전 영국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클레벌리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직접 만나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응 논의를 위해 장관실과 의원 모임의 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발발하면서 회의가 취소됐고 중국이 그 사이 탈북민들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탈북민을 보호하고 향후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아있는 사람들에도 최소한 다는 못해도 얼마 여성하고 아이들만이라도 이제 삼국으로 추방해주면 그거를 한국 정부가 거기서부터 영국 정부와 같이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가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조 국장은 알톤 상원의원과 한국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즈음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의회 대정부 질의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이날 김영호 장관이 17일 알톤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당 소속 케이트 포브스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북한 난민이란 제목의 이 동의안에 18일 현재 10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의안은 중국이 지난 9일 탈북 난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가려던 기독교인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의안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추가 송환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신에 다른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는 만성적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간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치품 공급과 이전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인데다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여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국경 봉쇄로 반입 규모가 일시 위축됐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 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기온은 최저 6도, 최고 13도, 안주는 최저 5도, 최고 13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최저 9도, 최고 13도입니다.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13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도, 최고 10도. 희천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도, 최고 1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9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5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14도, 신계 최저 5도, 최고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날씨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4도, 신포는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8도, 최고 22도, 장진 오전 맑다가 오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 해산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입니다. 함경북도 날씨입니다. 청진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6도, 최고 14도. 선봉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3도.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원산 최저 9도, 최고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장전은 최저 11도, 최고 17도. 평강의 기온은 최저 4도, 최고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5m, 먼 바다는 오전 2에서 4m, 오후 2에서 5m입니다. 서해는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 바다는 1에서 3m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설명하면서 삶에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 세상에 순전하고 완전한 악이 분출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act of sheer evil. More than 1,000 civilians slaughtered. Not just killed, slaughtered.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순전한 악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됐다며 그중 적어도 14명의 미국인이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인질인지 모르는 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ants in their mother's arms, grandparents in wheelchairs, Holocaust survivors abducted.
바이든 대통령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들, 휠체어에 탄 할머니, 할아버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이들은 하마스가 인간의 모든 도덕률을 위반하며 처형하겠다고 위협한 인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존엄성과 자결권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state of purpose is the annihilation of the state of Israel and the murder of Jewish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명시된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고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며 하마스는 누가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오직 테러와 유혈 사태만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언돔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을 비롯한 추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자국의 도시와 시민들을 방어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I've directed my team to share intelligence and deploy additional expert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consult with and advise.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하고 조언할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와 어떤 조직, 그리고 어떤 상황을 활용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과거의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전 세계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안보 보증인으로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srael's back. We will make sure the Jewish and democratic state of Israel can defend itself.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뒤에 서 있다며 유대인과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이 오늘과 내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 IT 인력이 불법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 도메인 17개를 차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주리주 법원 명령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를 운영한 북한 해커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며 약 1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이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외국 기업에 취업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북한 해커가 미국 기업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미국 기업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당국은 19일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주의를 강화하는 합동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이 원장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난 9월 13일 보스톤 친이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옛 소련은 일본의 식민지대로부터 해방된 신생 북한을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발전에 다양한 도움을 줬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양국 간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만족할 만한 결실이 이룩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달 26일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26일께 부산에서 3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일본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반응과 국제정세에 따라 3국이 최종적으로 회의 개최를 조율할 것이며 회의에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외교회담이 열리면 4년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8년 3국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회담이 열린 뒤 4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이 18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프로그램을 도운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을 도운 이란과 홍콩, 중국,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개인 11명과 기관 8곳, 선박 한 척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지명된 개인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국방부, 이란 방위군 병창부와 그 하청업체 등이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팔레스타인 수백 명이 사망한 이후 중동지역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인근에서는 18일에도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청소년 2명을 사살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보안군이 물건을 던지며 항의하는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곳곳에서는 정부의 후원하에 하마스와 반이스라엘 국가들을 지지하는 행진이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시오니즘, 반유대민족주의 성향의 유대인 단체 회원 약 200명은 이날 미 의회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